1980년대는 북과 남 모두에게 중요한 연대였습니다. 남한은 군사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투쟁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이 수령만을 위한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 아래 북한 동포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20대의 청년들이 흰머리 비치는 40대가 됐습니다. 역사의 경류를 헤쳐나온 북과 남의 청년들, 그들의 시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과 남 청년들의 시대 이야기, 조선민주화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최용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리광명 동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의 동포들이 이제 안타깝게 네네.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네네.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네네.
리광명 동무는 그때 어떻습니까?
제가 그 평양에서부터 이미 회의감을 느끼고 지방에 내려왔는데
예.
고난의 행군을 직접 지방에서 고향에서 격단하니까 완전히 싹 가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예,
특히
예.
제가 그 생각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지난날에는 굶어 죽는 현상이 없었는데 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랬는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역시 하늘에 낸 인물이고 김일성이 있어야 조선 백성이 살아있었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한쪽 모순에는 김일성이 죽으나 또 그 뒤를 잇는 김정일이 있는데 똑같은 분이라고 말로만 쩔쩔거리는데 왜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굶어 죽겠는가 이 생각에서 모순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 중앙에 있는 간부들이 생활 수준이나 그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 하늘과 땅 차이였고 또 지방 내려오니까 지방에서도 권력기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이 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자처하는 인민대중 중심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수십 수백만이 굶어 죽는 현상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모순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야, 왜 이렇게 되는가. 그때 당시 보니까 한쪽에는 굶어 죽지 하니까 그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다가 그 구걸하더라 말입니다. 그 노동신문에 나오더라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구걸했다.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 지원이 들어온다. 이런 걸로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바쁘니까 외국에다 손 내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이 김정일은 그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은 그 이 순간이다. 요것만 극복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고난의 행군 천리가면 행복의 만리가 오니까 좀 제발 웃음에 가자. 이러면서 얼렸단 말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얼려 넘어갔습니다. 94년 넘어가고 95년, 95년 넘어가서 96년 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다 나니까 그 얼림 수작에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또한 그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지방 내려와서 한 거의 10개월 기간을 배치 전까지는 장사하느라고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아, 장사 무슨 네. 장사를 했어요?
그 꼴똥 장사했습니다.
꼴똥?
네, 꼴똥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뭐 선철 무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돈 벌자고 많이 그랬습니다.
아, 돈 많이 벌었어요?
아, 못 벌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목숨은 유지
목숨은
유지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제가 회심인 느끼시던 게 반감이 나오고 반감이 분노로 나오더라 말입니다. 저 이거 이 현실은 장군이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일은 모른다. 이걸 똑바로 밑에 일꾼들이 밑에 실정을 정확하게 제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밑에 이렇게 어렵다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다는 또 공장이 다 먼저 서고 또 사람들이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까? 공장 출근해도 공장에서는 도로 들어가라는데 출근부에다 도장만 찍고는 들어가서 당신 장사를 하겠으면 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95년 6년 7년 8년 이때는 그렇죠. 그때는 또 전국적으로 꽃집이가 한 수십만 명이 꽃집이 됐단 말입니다.
예.
제가 그때 단속기간이 있다나니까 보안기간이 있다나니까 그이 많이 단속했단 말입니다. 단속해 보면 예.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 많았고 또 저는 그 단속하면 그 장사꾼들도 단속하고 하니까 거기서 뭐 고인은 뇌물이나 받아 먹었습니다. 솔직히 네, 좀 미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배급도 내주는 것도 받아 먹고 그때 예. 배급 예. 들어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포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40kg짜리.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먹어보고 하니까 아, 이 남조선 쌀이 정말 좋구나.
그런데
일반 백성들한테 가면 너네 이런 배급 받았냐 하면 배급 못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쌀이 전혀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 이 사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당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엄청 저보고 욕하는 겁니다. 대학 공부하고 혁명사상으로 무장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남조선에서 그 촬영한 드라마, 영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CDR로. 그 전국이 막 확산돼가지고 퍼지기 시작해서 89년, 98년도, 2000년도 이때 당시에는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남조선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
아, 저기 그 미국이 식민지로서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당당하게 88 올림픽도 진행됐고
하고.
네 그러면서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거 중국에 도망했다가 잡혀 나온 사람이나 네 잡혀 나오면 저희들도 앉아서 취조할 때 물어보거든요.
예.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 아는 친구들이 중국 가만히 도망했다 넘어갔다 온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또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이렇게 개방해서 잘 사는 중국도 대한민국 남조선에 비하면 발뒤축축 못 간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다 돈 벌려 서울에 한국에 돈 벌려 간다. 이런 소리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때 제가 야 서울에 785만 명의 뭐 실업자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일자리 있냐 하니까 남조선에는 고등 실업자가 많다. 대학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일반 노동을 하려고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라 일을 안 할 뿐이다.
네.
그리고 막노동은 예. 심지어 예. 우리 북조선 말하면 똥푸개
예.
변속관 청소까지도 조선족들이 가서 하니까 엄청난 돈을 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조선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아, 80년도 5월달에 있었던 5.18 폭거 전두환 군사 파시오 도당이 수십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이런 군사 파시오 독재의 국가였는데 어떻게 남조선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는가 의아하면서 한쪽으로는 남조선에 대한 동경과 이런 게 싹 그 이미 북평양에서 싹 터지지만은 그거 급격하게 자라오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북조선 당국에서는 남조선을 그렇게 욕하는데 남조선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굶는다고 쌀도 보내고 또 의약품도 옷도 보내는데
예.
이 쌀과 의약품과 옷은 다 장마당을 나가서 돈으로 만들어지더라 말입니다.
예. 예.
그래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돈이 김정일이 비자금으로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 그때 제가 화면을 느꼈단 말입니다. 아, 이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도 아닌 이 사회에서는 내 앞길이 없겠다. 남조선 한번 가보자. 그때
이른바 방향전환.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전향을 한 거군요.
네, 전향했습니다. 아, 여기서 내 못 살겠다. 내
예,
여기서
예.
김정일한테 충성다하면서 하루하루 개처럼 사느니 남손이 가서 내 민족이 어리 살아있는 또 내 한쪽 땅이 절반인 남손이 가서 내 한 몸이 먼 길 돌아가더라도 통일 좀 내 몸으로 이루어보자 하는 소박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오늘날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제가 함의를 느낀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는 김정일 정권. 이건 당 정책, 이거는 말뿐이다. 껍데기다. 이건 진실이 없다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환멸을 느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게 다 돼서. 그래서 이건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겠지. 집에 가서 얘기하면 집에서도 제가
그러겠죠.
반동사상이라고 얻어맞지 않으니까 속으로 꿍꿍꿍 앓으면서 네. 그 뜻이
근데 아버님은 네.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네.
김정일에 대한 그 노동당에 대한 믿음이 계속 유지됐던 모양이군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요?
그 당국에서는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그 어떻게나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늙은이들은 장장 그 수십 년을 당사배우고 또 희미사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이게 60, 70 되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
그 고집불토해란 말이 나오는데 늙으면 당나귀 발토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고집이. 안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혁명사상도 인민을 위한 혁명사상이지
예.
굶겨 죽이는 혁명사상 아닙니다.
예.
한 가지만 옳다고 꼭 붙들어 보십시오. 아니야. 그거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고립 압살 시키기 위해서 이런다. 아버지, 그거는 강연 재강이나 학습 재강이 나오는 게고. 네. 이거 아닙니다.
예.
중국 보십시오. 둥소병이 내놓은 개혁개방 때문에 얼마나 잘 삽니까? 야! 그거는 사회주의냐? 중국도 다 썩었어. 자본주의야.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소련도 다 사회주의를 물려내고, 오히려 또 자본주의를 복귀했겠습니까? 이 세상 보면, 살다 보면, 옳은 길도 있고, 아닌 길도 있는데, 사회주의 길은 전인미답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상적으로 한번 손대봤던 게, 혁명가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니까, 인민대중 죽이는 사회주의에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방향 전환해서 다시 이게 자본주의를 간 겁니다 하니까. 야, 그거는 혁명가들이 자기 올바른 수령을 만나지 못해 그래. 우리 수령님 만나고 장군님 만나는 게 얼마나 조선민족의 행운이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야, 참 고집불통입니다.
사정은 남한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정은.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리광명 동무는 고난의 행군을 경고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네.
아, 우리 김정일 체제는 잘못됐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반드시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다.
네.
남한으로 와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네네.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굶어 죽는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미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남조선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국에서 선전한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한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습니까?
예. 예.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그 북조선에 이렇게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니까 믿지는 않았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그 저는 이제 전국연합이란 단체에서 네네. 일을 이제 시작했죠. 94년도부터 네네. 한 청년 일을 마치고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시고
네네.
94년도부터 이제 전국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란
아,
단체에서 일을 네네. 했죠. 한상렬 목사가 의장으로 있던 단체.
아, 그랬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한상렬 목사는 의장은 아니었고,
네네.
문익환 목사님이랑 같이 법민연을 만들었던 이창복 선생.
네네.
그 양반이 이제 의장으로 있던, 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
부장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를 계속 이제 얘기를 저는 이제 글을 써서
네.
사업안을 기획을 하고 기획안을 제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쪽 사정은 이렇고 남쪽 사정은 이렇다.
네.
그리고 정세, 이른바 정세.
네.
미국 놈들은 어떻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항상 이런 정세이기 때문에
네.
우린 이렇게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북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북에 대한 믿음은 갖고는 있었죠.
네.
남쪽 사정을 잘 모르는 것 모른다.
네네.
이 정도였지. 북이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서 인민을 위한 사회다
네.
하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북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하는데. 94년도, 95년도에는 이제 수혜가 많이 나서 네. 어렵다고 해서
네.
그 당시 북한 동포독립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96년도에 가도 여전히 이제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뭐 수혜가 얼마나 났길래
네.
그 수혜가 났더라도 복구하면 되는데
네. 네.
그 복구 능력도 없단 말인가.
네.
복구하더라도 이제 다 하여튼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식량을 사와서 인민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인민 그 식량을 사올 돈도 없단 말인가?
네.
이런 뭐 아주 상식적인 저로서는
네.
그런 고민들이 들렸죠. 그런데
네.
식량이 도대체 얼마나 부족하단 말인가?
네.
그걸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받는단 말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민전 방송에서는 우린 전혀 어렵지 않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런데
네.
세계 식량기구나 이런 데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네.
매우 지금 위험하고
네네.
인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게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주사파 대다수는 다 대부분 다 그랬어요. 한민전 이야기를 다 믿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반민전 이야기를 믿고 막 우리 민족끼리 방송을 믿고
네네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대다수가 다 믿었어요, 그렇게. 네. 한민전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을.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세계식량기구나 이런 데서는 거짓말을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아무리 유엔기구고 유엔에서 네.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네. 지금까지 그런 세계식량기구나 이런 데에서 인도적, 인도 뭐 이렇게 뭐 세계 인도주의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거짓말을 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네. 뭐가 진실이냐. 네. 한민전 방송이 진실이냐. 아니면 아. 이런 유엔의 기구들과 인도적인 단체들이 말의 진실이냐. 네.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자료를 막 이제 이 그때 당시에 한민전 자료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주사파 네. 이 친구들은 한민전만 봤어요.
아.
한민전만 봤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민전만 보지 않고 네. 한민전도 봤지만 그러니까 북에서 나온 자료도 봤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인도적인 인도 단체나 아, 그다음에 세계 식량 기구 같은 유엔 기구 이런 아. 자료를 계속 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민이 들었어요. 아, 식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네.
자료를 다 총괄을 해 보니까 네. 식량이 부족하다. 제가 보니까 3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필요한 건 480만 톤이더라고요. 최소한 필요한 게.
네.
곱하기를 해보니까.
네.
1인이 하루에 뭐, 이제 먹는 양 800g. 네. 해가지고 곱하기 이제 2300만 해가지고 1년을 계산하면 480만 톤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북의 자료나 세계의 자료를 다 합쳐보니까 이게 딱 해보니까 3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적게 생산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네.
그러면 180만 톤이 부족한데 네. 만약에 한 사람이 세 끼를 다 먹으면
네.
두 사람이 세 끼를 먹으면 한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통계예요. 통계 자료가.
네.
그래서 나눠 먹지 않으면
네.
누군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눠 먹지 않으면.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의 노동당은 인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노동당 간부들,
네.
노동당 당원들이 충분하게 인민들과 나눠 먹으면서
네.
어려움을 견뎌낼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도 계속 이제 흉흉한 이야기가 네.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베를린에 있는 제가 이제 파견한 최정남, 박성희, 성형승
네.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물었어요.
네.
너희들은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니?
네.
지금 북한 상황 어떠냐?
네.
딱 질문하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죽고 있어.
네.
그럼 노동당 간부들은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동당 상층 간부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때 이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엄청난 충격을. 아 그러면 노동당 간부들은 먹고 살고
네.
인민들은 굶겨 죽이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아 저 체제는
네.
내가 알던. 노동당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네.
인민을 최고 우선 생각하고 그런 데가 아니구나.
네.
그런 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던 건 잘못됐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폈던 저희들이 폈던 논리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시작했죠.
네.
그 논리가 세 가지였어요. 북한의 식량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다.
네.
하나는 이제 아버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남조선 정부에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군사비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네네.
미국하고 맞설려면 군사비 당연히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민생활에 돌릴 여력이 좀 부족해서
네네.
인민생활이 궁핍해 있다.
네네.
하여튼 그건 미국 때문이다.
네네.
이게 첫 번째 논리였고
네네.
두 번째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돼가지고
네네.
그동안에 이제 구상무역
네. 그러니까
물물교환으로 하던 이 체제가
시장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네.
북한이 고립돼가지고
네.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진 것도 있을 거다.
네.
거기다 자연재해까지 겹쳐가지고
네.
이 세 가지가 북한을 어렵게 한 거다. 하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논리로 이제 북한 동포를 돕자
네.
이렇게 펴왔는데 하여튼 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동당 간부들은 먹고 살고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저건 북한 인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구나.
네.
아주 뭐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그런 것과 좀 그것보다 훨씬 더 극악한 체제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황장엽 선생이 넘어오셔가지고
네.
수령한테 9억 달러 드렸다고 딱 하는 순간
네.
이거는 뭐 하는 짓거리냐.
네.
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수령한테 9억 달러 발을 그 돈으로 식량을 사왔으면 인민들 안 굶겨 죽이지 않았느냐.
한 명도 안 죽였죠.
네, 그런 거를 막 이제 그런 사실 접하면서 이제 분노가 막 이랬죠.
네.
그렇다면 내 생각이 어디가 잘못된 거냐.
네.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주의가 붕괴해서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계속 네네. 지금까지 자립경제 얘기한 건 다 헛구호란 말이냐.
네.
그리고 자연재해가 뭐 그에만 일어났느냐.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어 왔는데 네, 왜 하필 그렇죠. 지금만 어렵다고 하느냐.
네.
예. 그리고 미국과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됐을 때는 한국전쟁 이후에
네.
그때는 미국하고 긴장이 최고조였잖아요.
네.
그때는 북한 경제가 막 발전했어요.
네.
근데 90년대에는 미국이 오히려 네. 북한을 지원하던 체제였어요.
네.
경수로도 지원하고 막 네. 이것저것 지원하고 남쪽이 지원하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네. 도대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
네.
내가 지금까지 썼던 글들 다 거짓말이다. 내 스스로가.
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다. 내 스스로.
네.
그리고 저 체제는 내가 알던 그런 인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고
네.
오히려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다.
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였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한민연 방송만 듣고
네네.
다른 건 전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때문에 북한이 어렵다는 그 아버지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나마 아버지는 북한 동포들이 죽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괜찮은데
네.
이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북한 동포들이 죽고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네.
조금 죽고 있긴 하지만 그건 네.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제 자기
아,
생각을
정말.
굽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종북의 길을 계속 걸게 된 거고
네.
비극적이게도 임수경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하죠.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
네, 그렇게 북에 대한 이런 인식을 변하지 않고 계속 거짓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죠.
참
예, 예.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네.
아 고난의 행군이 이제 저하고 리광명 동무를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보게 하는 그런 귀중한 아주 비극적인 어떤 산 증거였다면. 이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뭐 추종하고 김정일, 네. 김정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것은 네, 네. 북한 그 2300만 동포들 모독하고 무시하는
네, 네, 네,
그런 그렇죠. 행위입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아마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한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때 그 억울하게 숨진 300만 이상의 북한 동포들은 지하에서 아마 통곡할 것입니다.
예, 예, 네. 예. 그럴 겁니다. 아, 역사가 좀 더 흘러서
네.
그런 사실을 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면
네.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인민의 심판, 민족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리광명 동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